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리지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짐작하셨죠? 정답은 바로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상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가장 흥분하게 하는 것은 하루의 탄생이다 라고요. 하루는 24시간 동안 매 순간 깨어나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은 아침이 오고 이 겨울이 가면 다시 새로운 봄이 오겠죠. 쉼 없이 흐르는 시간은 우리를 또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김도향의 노래 시간 들려드리면서 1월 21일 EBSFM 토요일 문화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세요? 저희 인콩과 함께 의미 있게 또 특별하게 오늘은 좀 철학적으로 마무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2017년 새해에도 이분과 함께라서 늘 든든해요. 코미디언이자 서평가 남정미 씨 곁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오늘도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부터 좀 만나볼게요. 네. 5558번 쓰시는 분께서요. 주말마다 부족한 상식을 배워갑니다. 모두 좋은 날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또 이복수님께서는 딸에게 줄 모자를 뜨면서 듣고 계시대요. 와. 토요 인문화 콘서트야말로 살아있는 방송입니다. 그러셨는데요. 이게 뜨개질하면서 라디오 듣는 거 같아요. 정말 좋잖아요. 예, 예, 예. 예.
김재형님께서도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전에서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 방송 소감이나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1월에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로와 직업에 이어서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분야는 역사적으로 살펴본 철학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문학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대를 이끌어왔던 두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철학과 역사의 만남. 저희가 선생님 책에는 미팅한다라고 써있더라고요. 철학과 역사 미팅 한번 주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과 역사의 미팅 오를 것 같아요. 네.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립니다. 철학, 역사를 만나다의 저자시고요. 중동고등학교 철학교사자, 철학 박사하십니다. 안광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 1년 9개월 만에 우리 광복 선생님 뵙습니다. 아. 2015년 4월 18일 날 출연하셔서 샤를 페팽의 철학 주식회사. 저 이 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때는 이제 그 미생의 예. 그 케빈 플라톤인가요?
예.
이제 그 책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서 만났는데
네.
뭐 그 패놉티콘을 얘기했었던
기억하시네요.
예, 되게 좋아요. 되게 쉽게 철학을 만화로 되어 있어서 접했는데 안강국 선생님이 설명과 함께 또 재미있게 또 푸코 이런 사람들의 부장님으로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예,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선생님 그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그동안?
그 머리가 좀 더 빠졌고요.
아.
그리고
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처음 뵀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책은 한 두 권 정도로 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네. 그 EBS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철학 박사인 안광복 선생님과 함께 시대를 이끌어온 철학의 주요 장면을 세계사 속에서 만나볼 건데요. 우리 정미 씨는 한 번 네. 뵀었기 때문에 아 너무 재밌었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오늘은 선생님 더 재밌게 해주세요.
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아니 네, 그 오시자마자 네. 뭐 또 저기 뭐야 좋은 거 그 좋은 몸에 좋은 거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방송 잘하실 거예요.
그래요.
네. 선생님, 그 청소년들이 철학을 좋아하나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요거부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내가 왜 사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내가 왜 살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네. 진정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좀처럼 묻지 않는 물음들, 이걸 던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청소년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선생님께서 왜 철학이 필요한지 정말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두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신 지가 딱 20년이 넘으셨어요?
네, 올해가 21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철학을 가르칠 때 아무래도 역사를 좀 자주 곁들여서 수업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역사 없이는 철학 수업이 사실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걸로 수업하면 애들 다 잡니다. 그런데 서련이 왜 이쁠까 이걸로 얘기할 때 애들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예. 잘 수 없죠.
근데 그 역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아.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게 왜 그런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생생하게 예를 그렇죠. 보여주면서 철학을 논하니까 아이들이 집중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상을 이해할 때는요. 왜 이게 생겼는가를 알아야 돼요.
아하.
예를 들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네. 아이가 우는 걸 보면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아이가 막 투정 부리면 아, 쟤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할머니들은 다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런지를 생각하거든요. 아, 제가 왜 짜증이 났을까? 배가 고픈가? 졸려서 그런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의 상태를 알면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거든요.
아.
사상을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참 답답하고 재미없는 얘기지만
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면요.
네.
그 사상들이 살아나요.
오.
아 이게 내 얘기였구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고 다가오거든요.
저는 청소년들이 이 철학이라 그러면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 좀 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몇 마디만 들어도 아 이거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서련. 서련 얘기합니다.
네네.
아 근데 이거 또 여쭤보면 이런 걸 부모님한테 인간은 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죠.
왜 그런 생각해? 뭐 이렇게 요즘 학교에서 무슨 문제 있냐고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아유 죽지 못해 살아요. 뭐 이런 얘기들 무심히 스쳐가는 이런 어른들의 얘기 때문에 친구들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 철학인가 보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건강검진은 건강할 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물음도 삶이 제대로 풀려나갈 때 계속 물어야 되거든요.
예.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와서야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물음도 매일매일 비타민을 먹듯이 던져야 되는 물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철학은 파편처럼 흩어진 역사적 사실들을 의미 있게 엮어주는 날실이고 역사는 허공에 떠도는 사변들을 현실로 풀어주는 시실이다. 날실실실 좀 표현만으로 좋은 건데 아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그 경경위사라는 그 고사성어에서 온 거예요.
아.
경경위사가 뭐냐면요. 경전을 날줄로 삼고 그다음에 역사를 시줄로 삼아가지고 한편에 천을 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멋지네요.
임금들이나 저기 그 옛날에 선비들이 공부를 했던 방법인데요. 그 공자님 말씀만 쭉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역사 속에서 찾아서 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 학습의 기본 원리거든요. 이론과 실제 사례 두 개를
네.
도합해서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봐라. 이게 경광유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해도 빠를 것 같고 한번 들었을 때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 속에서 포착한 철학 명장면을 만나러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 건데요. 타임머신을 타야 될 것 같아요. 좀 멀리 슝 하고 날아가야 됩니다. 25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두 기둥이죠.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먼저 떠나볼까요, 선생님?
예.
네.
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의 관계는요.
네.
그 골목을 주름답던 두 명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그리스라는 척박한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네.
스파르타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규율 잡혔지만 싸움만 잘하는 청년.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고요.
네.
아테네는 입만 까진 청년인데 뭔가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극단적이에요.
네, 극단적이죠. 근데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이제 그리스 사회가 존속하던 내내 둘이서 라이벌이었는데요.
네.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보는 눈이 굉장히 좀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낮잡아 봅니다. 아 진짜 무식한 총만 쏘는 아주 참 무식한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근육만 울룩불룩한 것들.
네, 그렇죠. 운동만 잘하는 뭐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의 질서 학교라고 또 이렇게 높게 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좀 이게 약간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네.
사회주의 국가를 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민주주의 사회는 뭔가 이렇게 민주적으로 의견이 많이 소통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만 놓고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네, 네.
계속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뭔가 이렇게 목표를 하나 딱 세우면 그걸 향해서 모든 사회가 일관되게 쫙 나가는 것 같은 질서 잡힌 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그 현실은 어떨지 모를지 몰라든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대의를 앞세우거든요. 전체를 위해야 된다. 국가를 생각해야 된다. 민족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걸 앞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봤을 때 스파르타는 한편으로는 경멸하고 싶은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따라야 될 사회의 통일을 느끼는 바람직한 사회라는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쟤네 너무 각 잡혀서 근데 저런 게 멋있어. 네. 뭐
그렇죠. 그런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남자애들이 군대를 싫어하지만 한편 또 선망하는 그런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군필자는 또 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갔다 온 그런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룹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스파르타가 경제와 문화대국인 아테네를 이길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 또한?
거기 있죠.
아테네가 너무 좀 부러워했었던 면이.
그거보다는 플라톤의 철학은 그 나왔던 이유가 뭐냐. 플라톤 철학이 이제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건데요.
예.
플라톤 철학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스파르타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 사회의 문제가 뭔지를 너무 잘 알았던
아하.
거죠.
아,
펠로포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싸워서 아테네가 졌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문화국가인 우리가 왜 저렇게 무식한 그 뭐랄까 주먹만 쓰는 아이들한테 졌겠냐. 생각을 해본 거예요. 플라톤이 봤을 때 이제 주먹주먹 따져보니까 스파르타가 굉장히 멋있었던 사회라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하나는
네.
뭐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에파고게라는 그 스파르타 공교육 체계가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스파르타에서는요. 어린아이들한테 절대 호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키워요.
네.
항상 굶주리게 하고 그리고 절제를 가르칩니다.
그야말로 스파르타식 교육.
그렇죠. 스파르타식 교육이에요.
네.
참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말이 짧아야 됩니다. 길면은 이거 뭔가 입만 까졌다는 소리를 들어요. 필요한 말만 해라. 근데 필요한 말을 하는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스파르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정의로운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말을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한답시고 막 여러 가지 그 잡소리들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굉장히 좀 플라톤이 답답했던 거예요. 시민은 저렇게 키워야 된다.
아.
또 한 가지 에파고게에 더해서 스파르타 교육의 장점은 뭐냐면 항상 모든 시민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예. 공동식사거든요.
네.
밥 먹을 때 스파르타에서는 환자가 아닌 이상 혼자 밥을 먹지 못해요. 항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식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급식하고 똑같은 어떤 장점이 있는 게요.
네.
뭐냐면은 밥을 같이 먹을 때는 혼자서만 좋은 반찬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 고기만찬 먹고 다른 사람들은 나물 먹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배려라는 게 싹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공동 식사하고 에파고게를 통해서 스파르타가 강인한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플라톤은 계속 스파르타를 좀 부러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플라톤이 그렸던 그 유토피아 이상 국가가 스파르타 체제와 많이 닮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국가론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사실 스파르타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거에 지나지 않는 측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화된 스파르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요. 사실 소크라테스가 이면에 논리를 짜져보면은 적극 스파르타의 협력자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썼던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플라톤의 국가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는 플라톤의 사상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어떻게 보면은 서양 문명을 이루는 사상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이 책 그 철학 역사를 만나다에는 정말 숱한 철학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자세히 좀 만나고 싶은데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짚으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선생님.
예. 예.
상식이 통하는 웰빙 철학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식으로 한다면요.
네.
강남 키드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죠. 완전 금수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의사인데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청와대 의사였죠. 그러니까 왕의 어의였어요.
네.
거기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평생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음흠.
거기다가 이제 그 대왕 알렉산더의 스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많은 그 연구비를 또 물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형적인 잘 사는 중산층의 생각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자,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었던 그 덕이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중용은 어떤 뜻이었을지 그가 아들을 위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중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낭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남정미 씨의 음성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2권 9장 중에서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덕이란 중용이다. 중용이란 과도와 부족 사이의 중간이다. 중용은 이 둘의 중간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덕 있고 선한 사람이 되기란 쉽지 않다. 무슨 일에서나 중간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원의 중심을 찾아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화를 내거나 돈을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정도로 마땅한 때에 그럴 만한 동기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고 돈을 쓰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중간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먼저 양극단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중용을 택하는 일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악들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을 취하는 방법이다.
네, 중용이라는 것이 이만큼이나 어려운 건가 봅니다. 차선책으로 악들 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것을 취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2권 9장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 책에는 선생님께서 이런 문장도 실어놓으셨더라고요.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맞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강조해서 써놓은 말인 것 같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근대 과학이 싹트기 시작한 1500년경까지 그에 필적할 만한 대사상가는 출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476년에 이제 서로마가 멸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문명이 이제 붕괴되면서 당시에 뭐 사상이라는 게 싹틀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종교가 지배하는 사상이 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이 안 됐던 겁니다.
네네.
물론 사상의 흐름은 계속됐지만 그렇게 아주 주목할 만한 걸출한 사상가가 상당 기간 그 출연하지 못했던 거죠.
네. 오늘 조금 바쁜데요. 이제 로마로 갈까 봐요.
로마.
로마 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가 가장 강성했던 그 시기에 국가 철학으로 자리 잡았던 사상이라면은 스토아 철학 꼽을 수 있겠죠?
스토아 정말 매력적인 사상이에요.
네.
스토아는요, 일단은 그 세계 시민주의라 그러죠. 코스모폴리타니즘, 네. 거기에 원류가 되는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가능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차별, 심지어는 노예제도까지 있었던 시절에 스토아 사상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성을 갖고 있는 한 모두가 다 평등한 사람이다. 피부 색깔이 어떻건, 네. 어떤 언어를 쓰건, 교육 수준이 어떻건 전부 다 시민이라는 생각이 를 갖고 있었어요.
21세기에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렇죠. 그런 철학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아 철학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난 척하고 과시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당시의 사회에서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무감 그리고 어떤 절제의 덕목 이거를 강조를 해요.
네.
제가 멋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황제의 어떤 아우렐리우스가
네. 네.
예, 그 아우렐리우스가 그 전쟁터에 그 나갔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전보를 받았습니다. 전가를 받았는데 그 저녁에 아우렐리우스가 편지가 아니라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써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아들이 죽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성으로 우주의 운명을 파악했을 때 아들의 생명을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민으로서 해야 될 올바른 그 태도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국을 이끌기 위한 그리고 사회를 이끌기 위한 어떤 의무가
네.
이성적으로 파악해서 피어나오는 네. 그런 철학이죠. 정말 멋있는 철학이에요.
어허, 스토아 철학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잠시 일부 퀴즈 드리고 나서 역사 속 철학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씨.
네. 앞서 안광복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철학과 이것은 시대를 엮는 시실과 날실이다. 철학은 이것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다. 인류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안강국 선생님께서 보기 내주시겠습니다.
1번 과학, 2번 역사,
네.
2번 역사.
아유, 우리 선생님이시라서 확실히 이제 강조 잘해주시네요.
네.
오늘 우리는 이것과 함께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번 과학, 2번 역사.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
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안강국 선생님의 저서 철학. 역사를 만나다.
음흠.
학대경 전문 아이룩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커피, LBH 교육출판사에서 국어, 영어, 한자가 담긴 속뜻 국어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4993님이 저 간절히 듣고 싶은 곡이 있는데요. 그러시면서 볼빨간 사춘기의 심수를 청해 오셨네요. 함께 들을게요. 4993님의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심술이었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중동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안광복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 퀴즈 한 번 더 드릴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철학과 함께 이것을 공부하면서 시대의 맥을 짚고 미래를 진단하는 안목을 기르고 있습니다. 매년 치르는 수능에서도 우리나라의 이것을 필수 과목으로 정했어요. 인류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과학, 2번 역사.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대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함께해 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만나고 싶은 책, 저자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철학, 역사를 만나다 이 책과 아이루페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커피, LBH 교육출판사에서 속뜻 국어사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책이 재미있었던 게 그 고대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그 동양의 철학까지도 한꺼번에
맞아요.
이렇게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비를 해 놓으셔서 아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진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네네. 그것도 좋고.
소파를 잘 올렸다.
예 맞아요.
지금
잘하?
셀프 칭찬하신 거예요? 그 앞서 서양 철학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지금부터는 동양 철학도 재밌거든요. 이걸 대표하는 그 중국 고대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로부터 중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이라면은 유교. 그러니까 공자가 창시한 유가를 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공자가 이제 유가 철학을 만들었고요.
네.
유가는 이제 우리 동양 사회의 거대한 뿌리가 되는 이런 건데요. 공자를 한마디로 한다면 저는 나쁜 남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 왜요?
나쁜 남자가 되려면 일단 잘생겨야 됩니다. 못생긴 나쁜 남자는 그냥 나쁜 놈이거든요.
공자는 잘생겼었어요?
그거보다는 매력이 있는 남자였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왜 나쁜 남자의 비유를 들냐면
네.
유가가 이제 역사에서 전면에 떠오른 적이 언제냐면 진나라가 망하고 네네. 한나라가 떠오른 시점이었어요. 네. 한 고조, 그러니까 유방이 천하를 통일을 했는데요. 유방은 좀 이렇게 교양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의범절은 잘 모르고 무력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호통도 치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신하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이제는 말 위에서 천하를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쟁 통해서는 이제 그렇죠. 무력으로 사람을 놓을 수는 있지만 네. 천안을 지배할 때는 지도자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아하, 그 달리는 말 위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군주가 덕으로서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어야 되거든요. 아하. 나쁜 남자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일단 사람이 멋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유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품 있는 인간이 되려고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유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요. 우리 일상생활의 용어 속에 유가의 철학이 다 녹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인자한 사람이 되라. 의롭게 행동하라. 인과 의, 이 유가의 핵심 원리인데
네.
두 개, 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상들이 우리 일상 언어 속에 전부 다 자연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게 유가란 같은 말인가요?
그렇죠. 유가는 철학이고요. 예. 유학은 그게 하나의 뭐랄까 이데올로기, 사회 통치 원리가 된 게 유교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춘추전국 시대 그 춘추전국의 혼란기에서는 유가가 소수자의 목소리로 치부가 됐고 이제 승리를 거둔 쪽이 법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 스스로도 살아있을 때는 별 그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사람들이 존중은 해줬어요. 유가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조폭 집단이고 이래도요. 일단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유가가 그럴 때 참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공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적어도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런 인상은 줄 수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공자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먹지 못하는 조롱박 같은 신세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볼 때는 그렇듯하지만 누구도 자기를 쓸모있게 봐주지 않는
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한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유천하하고
그렇죠.
그랬던 거죠.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찾아 지금 떠돌아다니는 저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다시 공자의 사상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법가가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춘추전국을 통일한 거는 진시황의 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법가가 진나라의 그 뭐랄까 국가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법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그렇죠. 그런데 법대로 하는 건 오래 못 가거든요.
네.
재판에서는 이겨도요. 사람들한테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법가의 네.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오래가는 건 나쁜 남자 같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가가 어떤 건 뭐냐면은 치열한 전쟁판에서는 법가가 이를지 몰라도 결국 사람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이속 빠른 사람들이 최후의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이 잘 되지 못하거든요.
그 앞서 강조하신 것처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상은 보통 혼란한 시기에 신경을 놨습니다.
네.
중국 역사에서는 춘추전국 시대에 유가, 법가, 묵가, 도가를 비롯한 수많은 학파가 서로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그중에서 노자에서 비롯된 도가 그리고 상앙과 한비의 법가는 이후 정치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내용은 안광복 선생님께서 짧은 강연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주제는 중국 역사 속 도가와 법가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다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쟁은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비행기, 무전기, 레이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의 모든 혁신은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위대한 사상은 항상 시대가 혼란할 때 격변기에 탄생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도가와 법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사상가들이 그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쳤던 그런 시대에 도가하고 법가는 굉장히 두드려졌던 두 개의 축이었던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던 사상가는 법가였는데요. 법가는 정말 단순하고 간명한 철학입니다. 법가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해법은 두 가지뿐이에요. 농사를 잘 짓고 군대를 키워라. 두 가지거든요. 먹고 살 게 풍부하고 그리고 강한 군대가 있으면 세상을 제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굉장히 아주 쉬운 그런 철학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그 농사를 잘 짓고 강한 군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법가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그 원리를 그 원칙주의에서 찾습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라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에 놔둬요. 잘했으면 무조건 상을 주고 그리고 못했으면 벌을 주라는 겁니다. 이 원칙이 어느 정도로 철저했냐면요. 상황이 하루는 그 황태자를 가르치던 스승이 잘못하는 걸 봤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황태자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황태자가 잘못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을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스승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훈계라고 많은데 진나라의 법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법가의 법은 어땠냐면은 이렇습니다. 황태자가 잘못한 거는 스승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예외 없다.
네.
얼굴에다가 스승의 얼굴에다 경을 쳐버립니다. 네. 경이 뭐냐면은
아니 저 이 표현 지금 책에서 깜짝 놀랐어요. 경을 치다.
네.
이마에다가 문신을 새겨오는 거예요. 너는 노예다라고 평생 가도록 새겨버립니다.
끔찍해요.
왕의 스승한테.
네.
그런데도 철없는 황태자가 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아예 코를 베어버려요.
너무 끔찍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가 그, 얘기인 거죠?
예,
지금 법가.
법가는요. 일절 예외가 없는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그러니까 법가는 근데 아주 매력적인 하나의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게 형벌을 없애는 방법은 형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벌을 철저하게 세워야 사람들이 법을 어길 엄두를 못 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나라가 그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사회의 법규를 이렇게 철저하게 세웠기 때문에 누구도 국가의 명령을 어길 만한 그런 용기를 못 냈던 겁니다. 그래서 법가가 우리 사회 그 한 시대를 풍미하던 이런 사상일 수 있었던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법가의 사상은 오래가는 법이 없어요.
네.
진나라도요 20년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 법가 철학을 만든 상왕도 사지가 찢겨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의 미움을 너무 샀거든요.
네.
그리고 한비자, 이 진나라의 통치 철학을 만든 한비자도요 모함을 받아 죽습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엄한 담임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어 하긴 해요. 근데 평생 그런 담임 선생님 밑에서 살고 싶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법가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규율을 잡는 처방전일 수는 있지만 이게 평생 네. 갈 수 있는 그 석에 살 수 있는 그 사상은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도가는 어떠냐? 도가는요 법가하고는 정 반대의 사상을 펼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질서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 법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가 철학은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별로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시골에 한 인구가 30명쯤 되는 마을을 보면요. 경찰관이 없어도 특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맞아.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오손소손 잘 삽니다.
네.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요. 쓸데없이 국가가 뭔가 개입하려고 했을 때 법과 규율을 필요 없이 만들려고 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가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법과 규율은 없을수록 좋다. 상선약수. 물이 흐르듯이 사회가 흘러가듯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이 그 도가 철학을요. 그래서 마이너리티의 철학, 사회에 적응 못하는 시피들의 철학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1973년에 중국 마왕태라는 곳에서 이 오래된 도덕경이 발견이 돼요.
네.
도덕경은 뭐냐면 도가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데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도덕경이 아니라 덕도경의 순서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덕이 먼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노자의 철학이 사실은 통치 철학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그 이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구를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 자기 밑으로 와야 이제 사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 이 도가 철학의 매력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강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그 매력적인 어떤 것으로 더 다가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더 그 어떤 그 도가 철학을 표방하고 있던 정치가 밑에 모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통치 철학이면 진짜 사람을 이거 좀 통치하려고 만든 건데 예. 물 흐르는 대로 살아라 그렇죠.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이게 어떤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싱가포르가 굉장히 규율 잡힌 사회인데
검도 경찰 예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법도 엄하고 그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사회인데 다만 사람들이 저기 그런 사회에서 사는 걸 좋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도가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네덜란드 같은 사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는 사회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현대로 봤을 때 법가하고 도가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은 사상이냐.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받는데요.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철학의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상에서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고요. 네. 시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철학과 필요하지 않은 철학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상은 가장 중요한 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도가도 그렇고 법가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상반되는 두 개의 철학이지만 좋은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삶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한다는 점에서는 두 개의 사상이 똑같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중동고등학교 철학교사이자 철학박사인 안광복 선생님의 강연으로 도가와 법가가 이 시대에 남긴 깨달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가나 법가나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을 장점을 적용시키면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왜 어르신들이 흔히 가끔 이러면 이런 경우를 칠려서 이런
맞아.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라는 거 오늘 알았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물처럼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도가는 21세기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엄격한 규율로 통제를 강조했던 법가는 몰락하고 말았는데요. 통치자의 철학이 국가의 흥망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 역대 정권들을 보면요. 항상 정권의 사상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네.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민정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 공정사회론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통치자들이 무엇을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법과 제도가 전부 바뀌곤 하죠.
자, 다시 서양의 역사와 철학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양 종교의 두 기둥이라면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두 종교는 뭐 대부분의 성인들이 겹치는 데다가 믿는 신도 같잖아요, 선생님.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아주 처절한 싸움을 계속해서 벌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툼의 뿌리가 1000년 전에 있었던 한 전쟁이라고요?
그 1099년에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죠.
네.
근데 십자군 전쟁이 벌어질 당시에 상당수 사람들은요. 그 기독교 세계는 모르겠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게 왜 전쟁이 돼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서양 세계에서는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러지만 아랍 세계에서는 지금도 십자군 전쟁을 뭐라 그러냐면요. 프랑크족의 침입이라고 부릅니다.
아.
프랑크족은 뭐냐면 지금의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아랍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프랑크족의 침입이라고 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전쟁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냥 유럽인들이 자기네 영토를 쳐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네들을 공격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책에 보면 1095년 클레르몽 공의회는 성지 회복을 위한 무장 순례를 정식으로 승인을 했고 이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성 베드로의 군대는 소아시아에서 셀주크 투르크를 쓸어낼 뿐 아니라 나아가 그리스도의 땅을 해방시킬 것이다.
멋있죠.
아니 이렇게 한마디를 해가지고 피튀기는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중세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지했어요. 뭐 지리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리도 없고요. 네. 그리고 성경을 읽을 사람들도 사실 없었습니다. 네.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못 읽죠. 그냥 이게 어떤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인데요.
네.
사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성지라 그러죠. 기독교 신자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게 전혀 위험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길에 속했어요.
네.
그리고 성지 순례라고 하시다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슬람하고 저기 기독교는 그 원리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상당 부분을 서로 공유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용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용이 겹칩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을 이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랍권에서는 그냥 성서의 민족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존중을 해요.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유럽 사회의 정치적인 역학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골치 아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의 기사단들이에요. 중세의 기사들이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멋있는 집단으로 남아 있지만 네, 네. 사실 그들은 조직 폭력배에 가까웠거든요.
아니 좀 책 읽고 완전히 기사단에 대해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기사 자기를 수여할 때 보면 영화에서 머리 이렇게
칼로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해서 멋있게 그러지만 네. 원래는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요.
네.
원래 시작할 때는 칼등으로 그러니까 조폭들 무슨 신고식 할 때처럼 목을 있는 힘껏 내려쳐가지고 기절을 시켰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 무장 집단이 그냥 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니까 사회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쟁을 만들어내야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전쟁이 터졌으니까 제발 저기 가서 놀아라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교황 입장에서는 왕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누가 위인지 종교 전쟁을 벌이면은 이제 교황이 자기가 어떤 권력을 쥐게 되니까 이걸 확실히 누가 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네,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게 뭔지요. 그렇게 맞아. 이제 성지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십자군 원정에 많은 유럽인들이 의미를 갖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후 200여 년에 걸쳐서 8차례나 원정이 감행이 됩니다. 뭐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그야말로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더라고요.
예, 그렇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네. 십자군이 15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네.
상당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네, 네, 네.
도착하는 마을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묻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면 식량 같은 걸 충분히 챙겨가야 되는데 식량을 챙겨가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어떤 그 뭐 그러니까 증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께서 내려주실 텐데 왜 이런 걸 챙기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당연히 약탈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수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네.
그들 입장에서 이교도들이 아니라 전부 이제 같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네.
그들이 지나갔던 어떤 도로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같은 신을 믿는 형제 간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한동안은 유럽인들에게 십자군 전쟁이 자부심이었나요?
그렇죠. 지금도 뭐 컴퓨터 게임 같은 데 보면은 예. 십자군이 굉장히 정의의 사도들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서왕의 이야기,
네,
중세
네.
어떤 설화들을 봐도요. 십자군은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지식인들의 평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하.
그래서 이미요, 저기 프랑스 혁명 당시에 볼테르는 십자군 전쟁을 뭐라 그러냐 하면요.
예.
권력에 어쩌면 미쳐버린 성직자들이 벌였던 어떤 그 무자비한 전쟁이다.
아하.
이런 식으로 잘라 말해요.
아하.
그리고 이제 2003년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네,
가톨릭가의
네.
전체가 사과를 했거든요.
네.
십자군 전쟁은 교회가 저지른 죄악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정식으로 사죄를 해요.
사실 이렇게 진실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종교죠.
그러니까요. 2003년에 와서야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렇게 참회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그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 폭력이라는 건요.
네.
일단 그 눈앞에 어떤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시선을 떼게 못하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빵도 중요하지만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인정 욕구거든요.
네네.
나의 자존심이 집박했을 때는 이거를 참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누가 내 차 앞에 끼어들면요. 사실 그 사람하고 싸워봐야 득될 건 아무것도
그럼요.
없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일단 기분이 나쁜 건 나와서 싸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 다음을 짓밟혔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뭘 얻겠다는 거냐.
네.
나다움이 과연 이런 이 정도의 사실을 가지고 내가 짓밟힐 만한 그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되냐.
아.
묻는 거죠.
그렇게 자문한다면 이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고등 종교들끼리는 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아니 그 전쟁도 그렇고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자신만의 철학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한나 아렌트가 뭐라 그러냐면요. 네. 모든 악의 근원은 생각 없음에서 한다 그래요.
생각을 하자.
그렇죠. 생각하는 게 선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막 힘들게 서로서로 막 15만 명 이상이 참여했어요. 이 십자군 전쟁. 이것이 남긴 변화 그리고 결과는 어떤 거였을까요?
사람들이 처음 싸울 때는 이유가 분명했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싸우다 보면요. 때리기 위해서 그 자체가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맞아, 맞아, 맞아.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왜 싸우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싸우면서 왜 싸우는지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지금같이 종교 갈등이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이유가 있어서 싸웠기보다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
서로 적이 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군 전쟁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다시 중세 유럽으로 전해져 왔는데요. 체계적인 사상으로 정립된 건 스콜라 철학. 그중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중세 유럽에서 많이 잊혀졌던 철학자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에서는 잊혀졌다가 그 사람의 철학이 전부 다 아랍권에서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아랍에서 연구됐던 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비로소 유럽에 다시 들어왔던 거죠.
예. 현재 21세기는 또 다른 종교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년 전 십자군 원정으로 상징되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이 테러와의 전쟁 또는 악의 축과의 전쟁이라는 이 극단의 또 한 형태로도 반복되고 있는데
네네.
화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같은 뿔이니까요.
그러니까 저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화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철학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철학은요.
네.
현실을 떠나서 한숨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싸우기 전에 왜 싸우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한 대 더 때릴 생각을 하지 말고 왜 때려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 고등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리다 할지라도 고등 종교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거든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용서하라.
네.
배려하라. 그렇게 한다면은 서로 부딪힐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네. 철학이 필요합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1부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의 시대의 철학, 고대 중국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조선왕조 500년을 이끌어온 주자학,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는 17세기 이성의 빅뱅 시대를 열었었던 데카르트의 철학에서부터 마르크스, 헤겔, 그리고 19세기 말에 탄생한 논리, 실증주의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포착한 철학의 명장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씨 1부 퀴즈 정답이요.
철학과 역사는 시대를 엮은 시실과 난실이고요. 철학은 역사를 위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정답은 2번 역사였습니다.
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황광희와 개코가 함께 부르는 당신의 밤 오혁이 피처링했네요. 이 곡 듣고 나서 안광복 선생님과 함께 역사 속 철학 이야기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죠.